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일어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 오늘까지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이 짧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실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받으신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당시 왕에게나 바치는 귀한 보화였죠. 그런데 이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보화를 바치며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의 참 왕과 그리스도로 경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빛을 보고 나와 참 왕과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셉도 꿈을 꾸죠.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할 것이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 가 있으라는 음성을 듣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가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였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신 사건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19절에서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꿈에 헤롯이 죽었으므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어디 가서 살게 되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태 사도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헤롯에게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땅에 돌아가자 헤롯이 크게 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지경에 두 살 미만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하고 참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태사도는 이 사건까지도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고 알려주세요. 또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알려주시는데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예수님 어린 시절의 마지막 내용인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알려주시는데 요셉이 당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자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헤롯이나 그 아들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서 살게 되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마태사도는 이 사건까지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어떤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내용이 어떤 구절을 가르치는지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추어 연결해 볼 수 있는 현실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의 율법에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많이 배웠죠? 나시린의 서원을 오늘 본문에 나세렛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나시릿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하면 나시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나세렛은 영어로 하면 나자렛. 두 말이 닮아있죠. 그래서 어근이 되는 단어가 나지릿이라는 나시린하고 오늘 본문의 지명인 나사렛의 나자렛하고 어근이 되는 단어를 나지르라는 단어로 보는 거예요. 나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여 바친다는 뜻이에요. 구별하여 바치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으로 가보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 구약의 율법에 어떤 백성이 자신을 일정 기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을 하고 세 가지 지침을 행하며 자신을 바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지침 생각나세요? 첫 번째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자르지 않고 그 기간 동안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에서 뭐 시체라든지 피 흘리는 것이라든지 부정한 것에서 자기를 지켜서 그 기간 동안은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도 마치 누구처럼 거룩하여 자신을 바치게 하신 지파가 있었죠? 제사장처럼 레위 지파처럼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이 세 가지 지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머리털이나 수염을 자르면 안 됐고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여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도 이렇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치 성막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처럼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에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레위 지파만 그중에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만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시면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날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갈 그 천국의 현실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이런 현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나사렛을 구약의 나지리트, 즉 나시린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비록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은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었죠. 지명으로 쓰인 거예요. 지명으로 쓰였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을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구약의 나시린의 서원이 성취되는 현실이 이루어지는 걸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신 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가르친 나시린의 참 현실은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냐? 참 나시린으로 오신 예수님. 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구약의 나시린이 가르치듯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 안에는 또 누구도 참여되어 있을까요? 일정 기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같은 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신 자들, 천국에 속한 참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있죠.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은 천국의 나시린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워지셨다는 것에는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만 베들레헴이었죠. 그 이후에는 평생을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다가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워지셨다고 했을 때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가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나사렛에서 우리 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빌립이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는 나다나엘만이 아니고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던 바였다는 거죠. 즉 나사렛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모두가 업신여기는 시골 촌동네, 누구도 모르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느냐?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알려지지 않은 자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 만났다는데 나사렛에서 왔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며 나사렛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그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무명인처럼 여겨지는 자. 로 사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자체보다 나사렛이 알려주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으로 살다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장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주실 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이러한 거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1 Corinthians chapter 1 verse 27 through 31.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시는 것이 복음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로 택함을 받은 첫 번째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으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강하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모습, 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미련한 모습이었고요. 가장 약한 모습이었고요.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없는 자인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사람으로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이 버렸던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죽이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온통 세상 정욕 가운데만 살아가는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을 마침내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절대 자랑할 만하지 않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자랑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나사렛 사람으로 발견하고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어 비록 세상적으로는 예수님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속의 현실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만으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 강하고 부여하다 여기며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워서 예수님까지도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처럼 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기 때부터의 모습을 보아왔는데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우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삶은 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너무나 한결같지 않으신가요? 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서, 그것도 당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세요. 아니 무슨 구원자가 이런 모습으로 오세요. 그리고 세상 왕이 주는 핍박을 받고 고난받으시고 아기 때부터 이방 땅에 포로처럼 끌려가다시피 도망쳐 피해가십니다. 그것도 다시 돌아와서는 또 세상왕의 핍박을 받을까봐 가장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가장 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구원자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나사렛 사람으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꾸 예수님 안에서 세상 영광을 찾으려 하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유익 얻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에서도 세상에서 복받는 원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시거나 세상 왕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이 세상을 주기 위해 오신 분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시에 가장 미련한 거였습니다. 거부해야 됐고 버려야 했어요. 오히려. 왜? 내가 저 예수를 믿어 저처럼 되는 것? 나사렛 사람으로 되는 것? 전혀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거부하고 업신여긴 것이 당연했다는 거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절대 자기들의 구원자와 왕과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고 되어서도 안 됐어요. 될 수 없게 만들려고 죽이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떡을 만들어 주니까 뭐 세상을 주는 줄 알고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세상 정욕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주러 온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분노했습니다. 이런 자가 자기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됐어요.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시고 아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 형상으로 우리 사람까지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아무 심도 없는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 왕이 주는 고난과 핍박까지 받고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나사렛 사람으로 자기 피조물들에 의해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걸까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세상에 좀 큰 영광 중에 정말 태어나시고 그 강한 나라에서 강한 뭐 왕의 아들처럼 세상에 강하고 부요한 자로 좀 사시고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처럼 이런 세상 영광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셔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죠. 어떻게 이렇게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사신 걸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만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Isaiah chapter 53, verse 2 through 3.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어떤 모습이에요? 나사렛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세상적으로 요만큼도 없고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어버린 바가 되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며 질고를 아시어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도 않고 무시할 것이라. 왜 그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 누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 오실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여겨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증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삶으로 오셔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시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시시키되 어디까지? 우리 자리까지 낮아지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즉 나사렛 사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자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어느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는가? 그 뒤에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어요? Verse 4 through 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십니다. 나사렛 사람. 십자가 고난까지 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죄 때문에 찾아온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 지고 가시려고 친히 나사렛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고 더 나아가 우리 대신 우리 죄의 짝싹을 치루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받으신 찔리심과 상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었고 그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자리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주시려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얻으려는 것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더 올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있나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잠시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을 복된 삶이라 여기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사렛 사람으로 여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다가 천국 본향에 이르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닮아있고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으로 잠깐 살다가 간 자들이 나와요. 누구죠? 헤롯에 의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베들레헴 지경의 두 살 미만의 사내아기들입니다. 이 아기들이 무명인으로 살다 가요. 이름도 모르고요. 이름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얼마나 그 목숨을 비천하고 멸시를 당했으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 아기들. 그런데 그 아기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정말 잠깐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 사람으로 짧은 나그네 삶을 살다가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들의 삶도 그저 헛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복된 삶이 그 안에 숨겨져 있나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아기들도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죽은 겁니다. 무명인으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건에 이런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말이 안 되고 마음에 분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돼야 돼요. 어디 나가서 제가 이것을 복되다라고 세상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까요? 복음을 믿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기들을 복된 삶이라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가 나사렛 사람으로 죽은 예수님은 더 말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예수님 안에서는 이 아기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도 믿음으로 다시 돌아보며 복된 삶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뭐 아기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 돼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니 무명인처럼 비천하게 멸시까지 받으며 살다가 죽으면 우리도 그저 너무나 헛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걸까요?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렛 사람이 안 되려고 세상을 먼저 구하려 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나 예배까지도 버리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사렛 사람 안 되려고?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의와 지혜와 구속함이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처럼 잠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된 삶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9 and 10.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요. 세상 현실로만 보면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고난과 핍박이 항상 찾아오니까.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자들 같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즉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뭘까요? 나사렛 사람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참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나사렛 사람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적으로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 하나님이 알고 사랑하는 유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넘겨오는 것 같지만 이미 영원한 천국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가난한 것 같지만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부유한 자들, 아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 천국의 축복.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 현실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바라보며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도 기뻐하며 나사렛 사람이 안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사렛 사람이 되어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끝까지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사렛 사람 안 되려고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오직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오직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광을 두고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그랬다고 해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바꾸고 예수님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영광으로 자기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세상 성공으로 자기 이름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생각나시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름이 그냥 막 뭐 산업 쪽에 음악 예술 쪽에 뭐 농 이 뭐야 농 농사 짓는 그 농경 산업 속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엄청 번성하고 살아갑니다. 그 뒤에 세세 자손들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명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더라. 그걸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온통 자기 이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으로는 자기 이름 못 내거든요. 바벨탑은 뭐예요? 다 우리가 하나 돼 우리 이름을 내고 살아가자. 나사렛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믿고 자기 삶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 생명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삶을 발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한 구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복된 삶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1절.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8 through 11. 4장 8절에서 11절. 7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 세상에는 질그릇 같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라 금그릇이 되어서 귀한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오히려 어떻게 나타난다고 아시죠? 질그릇이 깨지는 걸로 나타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삶에서 더 드러나고 나타난다. 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질그릇이 깨지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져야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뭐 내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줘야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복된 천국 축복의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로 어떤 세상 현실에도 먼저 하나님 순종하고 예배함으로써 참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영광을 증거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나사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하다가 망하는 나그네가 아니죠. 홈리스 나그네가 아닙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영원한 영광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잠깐 나사렛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 미련하거나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곧 천국 본향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 분도 절대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고 비참한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십니다. 아니, 예수님 영광 드러내시는 가장 복된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비록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을지라도 복되다고 하세요. 왜?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에 끌려가는 삶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보이지 않는 복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기들도 복된 거예요. 아니 만약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아기들 때문에 그 아기들 잃어버린 걸로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는 부모님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는데 복되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분노, 화를 내면 아마 돌 맞을 소리예요.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과 아픔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슬프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현실. 예수님 안에 있는 더 나은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지 않나요? 이 복음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에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는 다 복된 거예요. 고난도 복되고 죽음도 복된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이 복되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리고 있나요? 어디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까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천국 관점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중심으로 보면 누가 가장 복된 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라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믿음을 세상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소유한 복된 분들로 이 땅에서 잠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그 안에 보화를 갖고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제 곧 나그네 삶이 끝나고 하늘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 온전한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겁니다. 비록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는 무명인으로 나사렛 사람같이 살지라도 세상에서 멸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간다고 해도, 아니 병이 들고 노쇠하여 죽음으로 간다고 해도 예수님 삶에 참여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나사렛 사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믿음과 말씀과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오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을 기쁨으로 살다가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노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